자, 오늘은 이제 칼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자세히는 아니고요. 이 칼빈의 삶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칼빈을 인도하셨나. 사실 칼빈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종교개혁이 이제 루터도 했고 그 전에 뭐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고 위클리프, 허스, 뭐, 쯔맹글리, 틴데일 다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개혁신앙을 잘 정립한 분은 칼빈이라고 볼수 있죠. 루터나 이런 시작점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정립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칼빈의 어떤 기독교 강요라는 이 엄청난 책이 이제 우리 그 개혁신앙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어떤 교리를 잡아주는 개혁신앙을 잘 잡아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역할을 칼빈이 하게 하셨다는 거죠. 칼빈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죠?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칼빈. 네? 스위스에서 하셨지만 원래는 어디 사람일까요? 독일? 막 다나. 네, 맞아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렌치. 그래서 원래 칼빈을 프렌치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깔뱅. 예, 깔뱅이라고 불러요. 깔뱅. 그래서 깔뱅이 이제, 예. 예? 예, 깔뱅.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예, 깔뱅, 예.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태어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개혁신앙, 개혁계 운동에 이제 자기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이제 그 칼빈은 루터는 이제 회심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회심한 사건을 잘 아는데 칼빈은 그런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언제 이분이 뭐 회심을 했고.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보는데 당시 프랑스에도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이제 밀려들고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이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돌아간다는 거에 애가 이제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뭐 오직 예수님 이렇게 들어 오직 은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엄청난 박해가 이제 프랑스에도 물어닥치는데 이 프랑스는 박해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나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신앙을 반대하고 이런 개혁 신앙을 믿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화형 제도가 많았죠. 불에 태워 죽이는데 여기는 서서히 불에 구워 죽이는 그런 이게 말이 좀 심각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프렌치가 그랬대요. 이 신앙 때문에 정말 말씀만 믿겠다는 믿음 가지고 그런 화형 제도가 생겨나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나오는데 나와서 간 곳이 스위스였어요. 왜냐하면 스위스에는 그때 봤지만 쯔뱅글리라든지 이런 개혁의 물결이 막 일어나서 막 변화가 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스위스로 가서 이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핍박을 피해서 이제 칼빈도 스위스로 건너가서 이 사람은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 전선에서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써요. 이제 초판, 중판,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판까지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인스티튜트 우리가 알죠. 칼빈 인스티튜트. 지금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정리하고 요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칼빈은 이제 스위스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제네바로 가요, 제네바. 원래 그 쯔뱅글리는 어디였죠? 스위스에서 어디에서 개혁운동했죠? 예, 쥬리, 쥬리였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다들. 그래서 어쨌든 이 칼빈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종교개혁을 자기가 앞장서서 인도했던 목사는 절대 아니었어요. 이 당시 스위스 이 제네바도 다른 쭈리 같이 이제 개혁, 종교개혁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그때도 보았죠. 그 쭈리에는 이제 화상들 다 없애고, 미사도 폐지하고, 이제 예배로 돌아오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제네바라는 곳에는 그 쭈리에 쯔뱅글리가 있었다면, 제네바라는 곳에는 화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화렐의 목사님이 하여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같고 성질이 개떡같은 분이라고 해도 신앙적으로는 또 그런 분들을 또 하나님이 쓰셔서 정말 그 개혁 신앙에 쓰시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이 화레리 성격이 그랬대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불같은 성질. 그래서 그냥 예, 뭐 그렇게, 그리고 굉장히 힘 있는 설교가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렐이라는 분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제네바 시에 이제 큰 이제 물결이, 개혁의 물결이 이제 불어닥치는데, 근데 이 화렐이라는 분이 뭘 자기가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처음에 개혁의 물결을 가져오는 역할은 했지만 이 제네바 시를 잘 정리해서 교회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역할로는 자기가 적합한 목사라고 여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칼빈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제네바 시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칼빈한테 부탁을 해요. 이 제네바 시의 교회를 인도해 줄 목사가 좀 되어 달라. 칼빈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 내가 이제 개혁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위해 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런 목사가 돼서 좀 인도를 하겠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고난이 무서웠어요. 그 앞에 나갔을 때. 그래서 칼빈이 이 당시 변화하는 이 제네반 씨를 생각할 때 자기도 잘못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 생각에는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잘못하면 나도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로 가면. 그래서 엄청난 그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그런 위험을 자기가 보는 거죠. 계산을 해요, 인간들은 항상. 예? 그래가지고 칼빈이 이 제안을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 역사책을 보면 칼빈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고난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 믿으면 고난받는 게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든 가장 선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냥 자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고난 자체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사람은 스트라스버그라는 곳에 이제 조용히 이제 전원 생활하면서 이제 평생을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책을 쓰는 것에 바치며 살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친이 남겨주신 좀 유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화롭게 혼자서 은거 생활하려고 그랬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제네바에 머무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며칠 머무른 후에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엄청난 갈등이 칼빈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변명을 했냐면, 나는 아직 젊고 경험도 없다. 내가 목회 해본 적도 없는데, 책밖에 난 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조용히 나는 성경 연구하는 게 내 은사인 것 같다 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거절했는데, 그 칼빈의 그 약한 마음, 그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아는 이 화렐이 그 불같은 성격으로 그냥 확 마음에 그냥 찔러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싸우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편하게 이 연구하고 책 쓰는 거를 저주할 거라는 말까지 그냥 확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의 계산으로 갈등 속에 있었던 칼빈이 이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로 듣고 이제 하나님 소명에 앞길을 모르지만, 자기는 젊고 경험도 없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제네바시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제네바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모범 도시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스트라버거스에서 잠깐 갔다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스트라버거스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 기독교 강요 자기가 초판을 했는데 중고판을 다시 정립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주석도 쓰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이제 이 막 그 책들이 이제 막 가거든요. 그리고 장로교를 표방하는, 우리가 볼 때는 칼빈은 장로교 쪽으로 보거든요. 이 참 희한한 게 칼빈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자기네 쪽이래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 쪽으로 굉장히 칼빈이 장로교 정치를 했던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를 표방하는 교회 헌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요. 이 종교개혁에서 아니면 교회회의에서 아니면 이렇게 그 이 교리를 올바로 정립한 분들을 보면 꼭 함께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나중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봐도 교리를 정립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요. 기독교 강요도 만들죠, 칼빈이. 그러나 교회 정치에 관한 올바른 것도 함께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모범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올바른 교회법과 올바른 신앙관이 같이 간다는 거죠. 항상 이랬어요, 개혁신앙은. 교회 없이 그냥 칼빈주의? 이런 칼빈주의는 없어요. 올바른 교회 정치가 잡히고 올바른 예배 모범이 잡히면서 같이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개혁신앙은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고 많은 목사들을 이제 배출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제네바로 와서 이제 그 목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제네바 시 자체가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이 제네바 시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좀 만들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새 우리는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알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회가 소집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의회가 소집을 했어요. 나라 정치가. 그래서 이 그 당시에는 이 의회가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이 교리나 이런 것까지 간섭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칼빈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시 자체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법을 이제 시 정부에다가 갖다 주고 시 정부가 이것을 통과하고 집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리가 물론 교회에는 직접적으로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의 모든 원리가 다 적용이 되지만 이 나라법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냐 하면 성경에서 알려주지만 그 공평과 정의의 원리만 적용이 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라법에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벌 주고 주일 안 지키면 감옥 가두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법에 하고 교회법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교회, 국가와 교회의 투 킹덤의 그 분명한 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믹스돼 있었어요. 칼빈의 제네바시는. 그래서 그 이 한 가지를 뭘 볼 수 있냐면 물론 칼빈도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하려고 했지만 성경의 모든 원리를 이 나라법에까지 적용을 시킬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단들을 잡아서 이 죽이는 그런 것까지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까지도 그렇게 보면은 너무 같다는 거죠. 어떻게 나라법이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다고 벌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칼빈의 의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의 수준으로 정말 도덕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보게 되죠. 그러나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왕국을 나누는 거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그 한 가지 예가 하나 있었죠. 그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이제 그 창녀를 된 그 몸을 파는 여인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법까지 시행을 하는데 이제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교회와 국가를 이제 좀 어떤 연결점에서 지키려고 했지만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신정 정치라 그러죠. 교회가 국가가 하나 되는 것은 역사상에서 구약은 딱 한 예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도 기독교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 예외예요. 천국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었고 그 나라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었지 그 외에 어떤 나라가 나는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죠.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요. 미국